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으면 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를 앉아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줄뿐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무 좋은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 너 죄 있잖아 하면 굉장히 두렵겠지, 그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사랑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 예수님 세계 속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만 가지면 하루 종일 혼자 놀아요. 이 사람이 한평생 소원이냐면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돼서 월드컵이란 거 아시죠? 거기 나가서 공을 막 팍 차는 모양이 그 백네트가 그 거물이 철렁하는 그 장면이 텔레비에 전 세계 중계되는 월드컵에 가서 공을 한번 차는 그게 한평생 소원이었어요. 어렵게 축구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만 가지고 놀아요. 공을 가지고 노니까 공 하나가 끝까지 이제 묘기를 부리고 그러는데 정말 늘 꿈을 꾸기를 월드컵에 가서 팍 쳤는데 공이 샥 들어 백네트 막 옷에 와 이제 막 그런 장면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너무 심해 아프다.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좀 과로했어. 오늘 좀 쉬어야겠다. 오늘 쉬면 좀 낫겠지. 내 몸이 잘 낫질 않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니까 음식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폐결핵이래요. 요즘은 폐결핵 그러면 그냥 약 몇 번 아주 쉽게 낫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폐결핵 약이 좋질 않아가지고 결핵 걸리면 거의 죽어요. 그 결핵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결핵병이 무섭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보통 뭐 음식으로 전염, 손으로나 모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결핵균이 날아다녀요. 그냥 환자 한 사람이 있어 집에서 잠에 밤에 잠을 자면 하고 숨을 쉬면 콧구멍으로 입으로 결핵균이 막 눈에 한 번에 날아다니다가 다른 가족들에게 숨 쉴 때 코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한 방에 잠을 자면 결핵이 바로 전염돼 참 위험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핵 걸리면 거의 죽는 것이고 어떤 집은 한 가족이 다 죽고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한번 오면 그의 사람들은 아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고민해봤지만은 축구학교 겨우 다는 주제인데 돈도 없는데 치료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요즘 뭐 결핵 아마 국가에서 결핵 환자를 위해서 보건소도 가면 약도 거의 무료로 주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이 많은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조카들 셋하고 그렇게 이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집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왜 왔느냐 질문 안 하고 다 아니까 아무 말도 하루하루를 지났어.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에서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시지? 무슨 일 있는가? 형님이 이상불러 희진아 너 이리 좀 오너라. 예 형님. 형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으로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 줄 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넌 내 동생이고 그런데 네가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네가 아다시피 우리 집에는 나이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네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 결국 우리 조카들도 다 네 조카들 내 아이들 다 결핵을 우린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하고 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집에 있으면 우리 가족 다 결핵 걸리니까 죽으니까 네가 오늘 집을 나가거라. 이제 초겨울이 다가왔는데 옷도 없어 여름옷 그냥 입고 있는데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얇은 옷 입고 형님 내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들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갔어요. 뒤에서 어머니는 통곡만 하시지만 그냥 붙들 수도 없고 또 붙들은 수도 안 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도 없고 너무 어렵지만 돈이 있어 돈을 좀 주워 보낼 수도 없고 뭐 방을 하나 얻어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울기만 할 따름. 이 사람이 집을 나왔어요. 날씨가 제법 찼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해봐도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시 오늘 저녁 어디 잠잘 때 잤는데 동네에선 전부 다 이 사람이 결핵 환자인 걸 아니까 아무도 재워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어디 잠잘만으로 찾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옷은 얇은 옷 입고 춥고 저녁때가 됐어요. 오늘 제가 어디서 내가 한 잠을 자지? 그 동네 입구에 외딴 집이 안 치는데 가보니까 그게 이제 상여를 사람들이 죽으면 상여를 조립해가지고 시체를 그 위에 얹어서 싣고 가서 산에서 묻고 이제는 또 집에 갔, 그 상여집 안에 뿐 없는데 상여집은 더럽다고 동네 중간에 안 두고 외딴 곳에 두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들어가 자면은 좀 바람이라도 피할 것 같아서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열고 들어갔어요. 좀 엄침침침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들어 누워서 내가 이러다 날씨 더 추면 얼어 죽을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어젯밤 잠을 자고 잠이 깬 거예요. 상의 집에 나와서 이제 냇가에 무려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부인이 희진아 그래. 우리 옆집 아줌마예요. 왜요?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에 간다.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주머니를 따라서 옆집 아주머니 교회를 따라갔어요. 한 4km쯤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언덕을 넘어서 가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인데 사람도 한 8명쯤 모여있는데 자기 이제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중년 부인이 여자가 성경을 펴놓고 막 성경 말씀을 하는데 앉아서 들었어요. 어제 춥게 하루종일 지내고 밤에도 춥게 자고 이제 막 추운 데 있다가 방이 따뜻하게 노곤해지는 게 잠이 막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을 이제 그 벽에다 이렇게 기대고 잠이 들었어요. 한만 잠을 안 자려고 해도 막 너무 노곤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코를 탁 뜨는 골며 잠을 잤어.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잤어. 한참 자는데 누가 깨웠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정신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정신 먹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보면 진짜 밥 먹고 싶은데 우리 아줌마 우리 동네 아줌마 내가 결핵 걸리는 거 아는데 이분이 날 결핵 걸린 거 알고 밥 먹으라 하는가 또 결핵 걸린 거 안다면 못 먹으라 하면 어떡할까 절에 끌렸다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 못 먹으라면 어떡하지? 근데 절대 막 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밥을 한 숟갈 못 얻어먹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 여자들 한 뭐 10여 명 앉아 예배 드리고, 젊은 여자 부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사물이 그것도 나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줌마가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같이 밥을 한 그릇 준 그건 너무너무 고마워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그 아줌마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펴서 읽어주면서 또 이쪽에 찾아서 읽어주고 이쪽에 찾아서 읽어주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산 그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내가 늘 죄가 많아 병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이제 죄가 다 씻어졌어요. 예, 죄가 씻어졌어요. 막 그 아주머니 주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도 생전 처음 죄 사함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죄를 사함 받다는 너무 감해서 막 기뻤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또 저녁 상이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 막 두 끼 밥으로도 먹는데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일생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다가 점심 저녁을 얻어먹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말도 못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고마운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또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 10여 명 왔는데 아, 이 청년이 구원 받았다고 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아, 축하한다 그러고 생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낯선 사람에게 또 기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축하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정리 예배 마쳤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집에 가니까 같이 따라서 집까지 왔다가 아주머니 집으로 가고 이 사람 다시 상녀 집에 가서 이틀째 잠을 잤어요. 상녀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오늘 하루 그냥 교회에 간다고 왔는데 교회도 이런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가정집에 모이는 예배인데 거기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밥을 두 끼나 얻어먹고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세상에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라도 나를 치고 나한테 못 붙잡고 내가 병 걸렸다고 하고 형님이나 형수는 아이들 다 죽는다고 날라가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내가 결핵병 걸린 거 아는데도 밥도 같이 먹고 두 그릇이나 주고 또 죄사한 이야기 듣고 그날 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이런 따뜻한 사랑, 뭐 그 밥이 좋은 뭐 화려한 음식 아니죠? 밥 그 두 그릇 따뜻한 정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집을 나와서 상여 집에 잠을 자고 몸은 병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 너무 감사. 너무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제 하루종일 굶었는데 점심 저녁 먹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이 결핵 환자에게 밥을 주겠으며 누가 나 같은 결핵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운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추워오는데 내가 상계집에서 더 추워 잘 수가 없고 앞으로 더 추워오면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십시오. 좋은 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추위만 이길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 이튿 아침에 해가 떠서 잠이 깼어요. 상여집에서 나와서 가에 세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동네 어른이부터 어이 희진이 희진이 이리 와봐. 왜요? 자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내가 하루 종일 찾았는데요. 아, 왜요? 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그 이제 그 반포라는 동네 안에 사는데, 한 2km쯤 떨어진 그 산 밑에다가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큰 과수원을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안 있고 가수원에 있는 집이 있는데 가수원 집에서 살면서 봄부터 가서 이제 사과 약도 치고 그 전지도 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사과가 막 익어서 파란데 사과를 전부 따가지고 이제 경매장에 갖다 넘겨서 다 팔았어요. 이제 초겨울이 돌아오니까 사과밭에 가수원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 있고 집에 와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 가수원에는 빈 방이 있긴 한데 그걸 비워놓으면 거기 뭐 연장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그런 걸 누가 훔쳐갈까봐 지킬 사람 필요한데 이 청년 희진이란 청년이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아 우리 그 가수원에 가자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가수원 그 방 따뜻해. 우리 사과가 아직 쳐놓은 거 산더미처럼 있어. 가서 볼 때 방이 따뜻해.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죄사 안 받고 그냥 겨울에 날쓴 방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금방 바로 주시네. 막 고마웠어.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방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 가지처럼 그걸 가져 하나를 안고 두 개 아궁에 불을 떼었어요. 불을 떼고 난 뒤에 이제 그 세수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닦는데 방바닥에 따뜻하게 오는데 꿈같은 거예요. 꿈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위해서 아무한 일이 없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기도 방을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 방을 방에서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제가 그 모친이 제가 처음 악곡동 가서 구원받은 모친이에요. 그 모친이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그때 21살 때인가 그 모친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모친 나이가 45이었어요. 아이들 4명 데리고 그 멸치 장사 동네 이곳 다니면서 미역 가고 팔고 그러는데 우주에 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거기 있다가 장팔이라는 대로 그 장으로 옮기면서 그 자매는 혼자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막 죽어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막 권해서 그 나한테 아이 자매님 내가 나이 어리다고 나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내가 왜 전도사를 무시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종이 하라 그러면 하지 어디다가 자꾸 말 안 듣습니까? 그래야 그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 예배당에 가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 주일 계속 가서 이제 밥 먹는데 그 겨울에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걸 주시면서 겨울을 나고 그 자매님이 이 형제 병낫기 기도했는데 봄이 됐는데 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 겨울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선교학교가 진행돼 어느 날 선교학생들이 와서 면접을 하려고 한 사람 하는데 그 희진이란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된 이야기 하니까 지금 한 이야기 자기 지난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는 축구선수가 돼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월드컵을 해서 참 월드컵 따는 게 한평생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월드컵 축구선수 안 만들고 복음전도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이제 몸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 다음에 요즘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자주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거 하나 믿고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1962년도에 고원 받고 5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지난 56년 동안 그 당시에는 조그맣게 전도하는 교회 시작해서 했는데 한국에 2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산에도 구원받은 다 여기 안 온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 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합창단을 하면 세계 최고 합창단이 돼요. 최근에 이제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도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가 작년부터 기성교회 목사님들 다 초대했어요. 뉴욕에서 아프리카에서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리고 한국에 홍콩에 막 다음에 케냐에 이런 도시에서 그 이제 CLF란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 다 초대해요. 많이 오는 목사님 1,000명도 오고 뭐 800명도 오고 500명도 오고 300명도 오고 그분들은 늘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펴서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해줘요. 이분들도 교회 다니면 자기 늘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영원히 씻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박희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진짜 구원받고 요즘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인생으로 다 망해가지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예수 눈에 안 보이지 나와 같이 계시면서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돕는 거. 제 아들이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헌팅턴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학교를 헌팅턴 쪽으로 옮겼어. 헌팅턴 쪽으로 옮겼는데, 집에서 전화기 와서 전화기 돼야 하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 전화수를 안 떼줘서, 학교는 다니는데 제 아들이 학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영구가 너 서류 가져와야 돼. 서류 가져와야 되는데 서류 안 내니까 학교 담당 변호사가 있었어요. 학교 담당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영국을 찾아 영구가 너 왜 서류 안 가져오냐. 이 학교 없으면 이 학교 전학원 서류 가져와야 돼. 그 이 학교 다니는데 지금 학적이 네가 아직 못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안 떼준다고. 그래. 그럼 네가 한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증명서 안 떼줄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구가 너 걱정하지 마. 나는 이 학교 변호사인데 나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밥 얻어먹고 사는 거야.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우리 영국의 그 헌팅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인데 미국에는 공립학교가 전부 무료예요. 그래서 학교를 잘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고등학교.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공립학교 다니니까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비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비자가 없고 그때 며칠 남아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코스타리카 집회가 있는데 영국이 코스타리카 미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난 헌팅턴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한국 학생입니다. 내가 거기 대사관에 가면 미국 비자를 주시겠습니까? 네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비자 안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냐. 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코스타리카에 집회를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 집회하는데 참석하고 싶어서 가는데 갔다 올 때 비자가 없어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서 비자를 안 주면 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비자 주시면 내가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아, 그럼 비자 줄게 와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이제 코스타리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서 딱 보니까 공립학교 다니는 거예요. 야, 공립학교는 안 돼. 근데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공립학교 다닌 건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 선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팅턴으로 옮겼기 때문에 헌팅턴에는 공립학교밖에 없어 제가 거기 다녔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내가 이번에 비자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한국 가서 받아라. 예. 그러니까 영국의 고등학교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무료로 이렇게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게 이제 합법적이 돼서 실제로 안 되는데 그렇게 변호사가 또 그걸 해서 제 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하나님 하나도 없는 걸 봐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22살, 내 아들은 24살이에요. 아주 마찬가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는데 가는 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영국이 손을 좀 봐야 안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손이냐? 나이도 많은데 후방으로 좀 빼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힘을 좀 쓰고 싶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형제님, 영국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국에 딱 가서 몬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영국에 이야기, 나는 특전사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특전사 너무 힘드니까. 근데 훈련소 갔는데 영어 시험을 쳤어요. 그때 이제 들어간 학생 가운데 1등을 했어요. 뭐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당연히 1등 하죠. 근데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딴 사람 다 배치하고 영국인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박영국거든이 특전사 사령관 비사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특전사 사령관이 있는데 비서 한 명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도로는 사람께 논산훈련소장에게 비서 가운데 영어를 할 줄 아는 비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영어 시험을 쳐서 1등한 애를 내 비서로 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딴 데로 빼려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3년 동안 특전사 사령관 별셋 비서로 있으면서 그 부대 복음을 참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제 사함을 정확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들, 딸 사랑하지요? 그죠? 도와주지요? 내 부모님 도와주고 능력이 모자라 못 도울 때 있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진짜 막 팔자 고쳐요, 고쳐. 팔자로 구자로 고쳐요. 800만, 900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 형제분 하나하나 보면 다 복을 받아. 암이 걸린 사람 낳기도 하고 아기 못 낳은 사람 아기도 낳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아도 좀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있어요. 그 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스와질랜드 국왕 폐하하고 아주 친해요. 스와질랜드는 의료시설이 낙후돼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 국왕 폐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왕실에 있는 사람 우리가 치료를 좀 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의사들 몇 명 데려다가 치료, 구황폐하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3일 동안 소화질에 갔어요. 구황폐하 진찰도 해드리고 공주님도 해드리고 여왕님도 해드리고 막 많은 그 궁중의 왕자들 치료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 우리가 차이가 좋아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저한테 아주 좋은 땅 3만 평을 주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시겠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의 얘기 우리는 이번 며칠 동안 했잖아, 그죠? 예전 분명히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날 여자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 둘러서서 하나 둘 셋 막 돌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머리 깨지고 얼굴 깨지고 코 깨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돌무더기 잘 쌓아놓고 침 뱉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분명히 그래 죽을 여자였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맡아 주관해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간물 이렇게 마루에 주로 잠을 자는데 이제 매트리스 깔고 거기다 이제 담요 듣고 자요. 마루에서 그 위에 이제 침상 그 위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작업복 놓고 뭐 내의 놓고 그 위에 위에는 꼭대 철모 놓고 단티 놓고 장갑 놓고 그러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 장갑이 없어진 거예요. 군대는 도둑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장갑은 전부 동그라미 표를 해놔요. 전부 다 자기 물건은. 그걸 훔쳐 동그라미에다 세모를 더해요. 또 그걸 훔쳐 거기다 네모를 하나 더 하고 또 호표를 하고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군대에 장갑이 잊어버렸는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침에 우리 중대가 200명인데 막 아침에 그 행군한테 사나이라고 태어나 싹 악을 지르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파란 장갑, 파란 손이 오는데 저 혼자만 빨간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추운 건 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손실이 걱정이 안 되는데 내무반장이 그 당시에 막 빠따를 많이 때리는 때시라서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숨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안 그러면 내가 그 매를 맞을는지 몰라. 군대는 훔친다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전부 다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 훔친다고 그런 무식한 말 안 해요. 위치 이동. 저도 오늘 저에게 위치 이동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장갑. 그러니까 장갑을 그냥 훔치는 게 아니고 저쪽 하나 훔쳐다 했다 놓고 또 이거 갖다 또 저쪽 놓고 또 저쪽 빙빙 돌아 그래 놔야 이제 못 찾아온다. 그렇게 이제 각오를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안 들킨다고 하자. 안 들켜.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들키면 네가 내부 안에서 복음 어떻게 전할래? 내가 만일에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면 내 신앙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지금 네가 그렇게 훔쳐 안 들킬 수 있어. 그렇지만 만일에 들키면 군대에서 복음 전할 때 힘도 나고 기쁨도 있고 막 좋은데 그래서 그날 내 마음에 다시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면서 담 장갑 안 움직였습니다. 매 맞으면 맞고 어려움 당하면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장갑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저 기도 드리면 저한테 장갑 한 그릇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선한데 그 생각이 그날 우리가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을 받아요. 수류탄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전부 쇳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데 도화선이 붙어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에 핀을 빼고 놓으면 손잡이에 탁 하고 이제 거기 공이를 때리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 그 도화선을 3초 동안 타고 들어가면 장약 화약이 불이 붙어요. 그러면 팍 터지면 그 쇠 조각들이 전부 파편이 돼가지고 막 날아가기 때문에 그 가까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45도를 깊어지기 때문에 수탄 투정 안 되니까 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던져. 엎드려야 돼요. 근데 막 전쟁 때는 한참 급할 때는 급해서 핀도 안 빼고 던지면 저쪽에 바다가 핀대가 미쳐 죽고 막. 아니, 수탄이 그래요. 그 훈련을 이제 그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탄을 먼저 조교가 시범으로 산골짜기에 하나 핀을 뽑아가지고 팍 던져요. 던지니까 저때 내가 가서 딱 3초에 팍 터지는 거 보고 그다음 이제 수탄 투적하는 건 거의 이제 그 교육생들은 가짜 수탄 가지고 가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조교가 한번 그래요. 그런데 수탄 터지는 거 핀을 빼가지고 이제 가져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자연히 막 습관이 되도록 하려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10분간 휴식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군대 간 지 한 일주일쯤 됐는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명창은 누가, 야, 박옥수, 어? 너 장갑 없나? 아, 나한테 모르겠네. 내 장갑 안 끼니까. 근데 야, 큰일 났다. 왜? 어젯밤에 잤는데, 누가 장갑 훔쳐갔어. 그래서 자식 내한테 이야기하지. 너 장갑 두 개야? 그러니까 워낙 두 컬이야. 야 인마 너 어디서 훔쳤어? 그러니까 훔치긴 안 훔쳤는데 어떻게 두 컬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형님이 중대장이야. 내 손에 동상이 있어가지고 한 컬에 더 줬어.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끼라 그러면서 장갑 한 컬에 딱 써서 주는데 지금 뭐가 장갑 돈으로 피면 뭐 한 5천 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털 장갑 저 못 장갑인데 그걸 받으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워. 야 하나님 군대에도 역사하시네요. 군대는 역사 안 하실 줄 알아서 하나. 그날 장갑 훔치려고 하다가 안 훔쳤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 장갑 한 칸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죄사 안 받고 난 뒤에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죄까지 사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안 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너무 행복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이 성경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 디디아기가 누구 뒤에 안 망치고 디디아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려 죽고 난 뒤에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같이 도우셔서 일생 동안 어려움이 생기면 지켜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역사를 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 1962년도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꿈같은 10월 7일 날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요. 왕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높은 별자리도 만나고 뭐 많은 사람도 천한 사람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 도우시는데 생각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님 왜 나 같은 나를 구원했습니까? 주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에게 자주 물어요. 진짜 더럽고 가난하고 못난 자였는데 그날부터 56년이 되도록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진짜를 지키시고 도우셨어요. 1999년도에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뻔을 했어요. 한양대학교에 일주일 동안 검사해도 별명이 안 나와서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가로 바뀌었는데 뭐 고칠 수 없대요. 99년 8월 달에 성호설파에 수양해도 그 잠을 자다 생각해 보니까 내 병이 다 나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조깅하기 시작했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전에 위장이 안 좋아해 막 어렵다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죄로 말 영원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죄 속에 사니까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합창단이 그러셔서 합창단이 제3일은 집회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너무 잘 불러요. 합창하면 다 마음이 열려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다녀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사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느냐고 그러고 막. 그래서 원래 아마 작년에 24,800명의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한 5만 명에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일을 길을 열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전부 큰 도시 가서 집회할 때 이제 그 교회 주변에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박옥수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거의 많이 참석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죄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다 죄사함 받아 기뻐하고 자기 회와 설교해달라는 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다른 전도자분의 그 교회 실수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함께 옛날에 기독교가 다 헤어지고 막 다 나눠졌는데 함께 제사만 얻는 이야기로 모이면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왔어 막 붙잡고 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 나 그 죄 다 사함 받았어.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예수님 깨끗하다고 하셨어. 생각해 보면 한 오래전에 온 오직에게 두 가지 법이 있지 그죠? 잘한 사람만 받는 법이 있고 못한 사람이 받는 법이 있지 그죠? 그 법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기록하신 뒤에 그 법을 따라 재판을 하니까 잘한 대가로 상을 받는 법은 율법인데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축복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돌아가서 사람마다 얘기할 거예요. 난 지금 죽었어야 할 몸이에요. 내가 죽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겠어요? 난 진짜 나도 먼저 예수의 생각에 끌려서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 짓을 했지. 그런데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 나를 참 사랑해 주었어요. 너무 와서 구원하고 고맙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삼평생 살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무 값 없이 은혜로 내 그 모든 죄를 흰 눈 받아 저에게 씻어주시고 예수님 내 죄벌을 다 벌 받으셨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와서 사모님 해준 음식도 참 맛있고 우리 앞에 꽃도 예쁘게 피었고 서울은 아직까지 엄산했는데 날씨도 따뜻했고 형제자매들 많이 반가운 분도 볼 수가 있었고 오후에는 창원교회 예배당 증거가 보고 없고 그래 너무 복된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마치지만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너무 귀한 시간인데 참석하시고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재산 받지 못하신 분 죄 때문에 걸림 있는 분 남으시면 이 목사님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고 우리 모두 재산 받고 한 사람도 빠지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날 영원히 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복을 받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은혜를 즐겁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